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암송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장과 장을 이어서 본문 말씀을 정하기에는 처음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6장 2절까지니까 1절도 들어가고 2절 전체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은 각 권마다 장과 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찾기가 쉽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21절 하면은 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에는 장과 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고린도후서 같은 경우에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서 한 통으로 된 그런 하나의 책이었죠. 성경을 찾아보기 쉽도록 나중에 수백 년이 흘러서 이런 작업을 합니다. 초기에 이 작업을 할 때 여러분 마태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8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요.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그런데 4세기에 필사된 바티칸 사본 신약 성경을 보면은 마태복음이 68장으로 되어 있어요. 68개의 챕터가 되는 거죠. 실제 사용에 있어서 아주 불편했다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신약 성경 이 챕터 구분, 장 구분은 1205년에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 스티브 랑톤이라는 사람이 이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렇게 장을 구분한 게 아니고 사람이 찾기 불편하니까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 5장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그쪽으로 가잖아요. 자, 여러분 쭉쭉 내렸어요. 그게 아니고 좀 더 내렸어요. 그렇게 옛날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을 찾을 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이제 한 장에 절이 있잖아요. 몇 절. 그 구분은 그때로부터 한 350년 정도 된 1500년 중반대의 작업이 완료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 중에 하나인데 장문의 편지입니다. 인위적으로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켄트베리 대주교가 편리를 위해서 5장과 6장을 여기서 끊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새로운 챕터의 새로운 주제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장절 구분을 한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통으로 읽는 것을 여러분 연습하셔야 돼요. 연속성을 지닌 하나의 내용이다. 그래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 6장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했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어떤 은혜를 지칭할까요? 고린도후서 5장 마지막 부분에 다룬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도록 한 바로 그 은혜 이 엄청난 사실, 범죄를 저질러서 법정에 선 죄수에게 재판관에 의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그 내용이 21절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심으로 그 은혜에 근거해서 지금 사도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실인 게 분명히 자신이 저지른 죄가 있어요. 처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는 신분의 상태가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죠? 그 안에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내 대신, 우리 대신 죄가 되심으로써 우리가 알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르신 것이죠. 이 거대한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이 은혜의 강 안에 있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그 가운데 한복판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자체도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중요한 구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시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는 차원이라면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만 하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것이죠. 명령하시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지키라는 법만 주시고 주님의 어떤 액션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무언가 조치가 필요하셨음을 아셨어요. 그래서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구절 가운데 하나가 지금 소개할 로마서 6장 23절인데요. 마음에 새기십시오.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삯은 사망이요. 이 삯이라 하면 노동을 하면 일한 대가를 받잖아요. 그때 우리가 받는 급료를 받는데 그 웨이지를 갖다가 삯이라고 해요. 죄를 짓는 수고를 한 대가,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죄의 삯은 무엇을 받는다고요? 사망을 급료로 받아요. 우리가 죄를 수고로이 지은 그 결과물을 대가를 받는데 그것이 사망이래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어둠으로 들어가요. 이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어떤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데 외부에서 오는 그 지구 전체를 벗어난 어떤 뭔가로부터 도움이 와야 돼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의 실제적인 작용을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참고로 헬라어 은혜라는 말은 하리스라고 발음하고요. 은사는 하리스마라고 발음을 합니다. 같은 패밀리예요. 은사와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가운데 어떠한 인간이 흘린 희생의 피도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유일한 길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의 죄가 되심으로써 이것이 이제 가능해졌죠. 그래서 저는 저희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는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다. 이 은혜 아래에 있다. 그 십자가라는 사건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우리 자녀가 내 가정에 태어났는데 우리 가정에 일원이 되는 은혜를 그 아이가 받았잖아요. 엄마가 9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있고 해산하는 고통 치르고 기저귀 갈아주고 하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은혜가 사랑이 흐르잖아요. 십자가로 시작된 그 은혜가 십자가 사건 하나로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스스로 자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그 이 은혜의 강이 지속적으로 흐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골로새 6장 1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제 문맥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는 십자가 은혜를 크게 입은 교회이고 영적 은사도 정말 풍성하게 드러났고 물질적으로도 풍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에 잘못된 방식으로 이들이 반응을 합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화목의 사역에 힘쓰는 대신에 이들은 오히려 그 교회를 처음 시작한 사도인 그 바울의 사역을 불신하고 비방하는 데 사용해요. 잘못 반응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권면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이렇게 기록되었으니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약속된 그 은혜의 시간,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지금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왜 정신을 다른 데 두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느냐 이것을 지금 질책하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시점이 지금 현실이 되었다. 이 시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다. 기회를 허비하지 말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명령은 이 순간 하나님의 모든 자녀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말이며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권면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일부터 시작해서 크고 심각한 문제 이르기까지요. 우리는 정말 사소하고 그냥 견뎌내도 되는 어떤 정말 작은 일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와 이건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 누구에게도 이건 불가능하다. 그런 산 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한 스펙트럼을 넘나들면서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한국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신문과 TV 뉴스를 보면서 미워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뉴스를 볼 때마다. 마음이 으수순해지니까 신문과 TV 시청하는 것을 꺼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작은 일 같지만 포도원을 흐는 그 작은 여우처럼 이러한 고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자신의 힘으로 절제하기 쉽지 않은 그런 판단이 드니까 주님의 은혜를 구했다.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끊고 싶은 그런 습관들이 있죠. 괴롭습니다. 좋은 습관도 있지만 끊고 싶은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자유했다 싶은데 방심하면 또 그 습관이 와서 자기를 비생산적으로 삶을 이끌어가죠. 그래서 이 동일한 습관이 반복되면 자기와의 갈등 가운데 일정 기간을 보내고 좌절했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참 이것이 어찌 보면은 그 행복 지수를 떨어뜨리는 작은 요소이기도 하거든요. 로마서 6장 14절에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24시간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끊고 싶은 습관이 끊어지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진리거든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가능하구나. 우리 세대의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진 어른 나이가 들었는데 모범이 될 만한 인격을 가진 경건한 어른이 그냥 사회적으로 많이 필요하죠. 근데 특별히 교회 공동체 가운데 그냥 나이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아 저분 닮고 싶다 하는 인격으로 성숙한 나이든 그리스도인이 정말 많이 필요한데 작년 7월 원처치 칼럼에 실린 글에 보니까 내 제목이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 필요하다 라고 하고 이 글귀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 및 가정에 진정한 경건한 어른이 많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먼저 경건한 어른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를 쓰신 김형익 목사님은 저서에서 경건한 어른을 정의 내리기를 교회 안에 경건한 어른이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그가 가진 재능이나 업적이 아니라 그의 경건한 영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웃어른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정말 아는 사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사람, 자기 자신보다 그리스도께 푹 빠지는 법을 아는 사람, 자아를 찾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 관심을 두는 사람, 거룩하게 자라가는 사람, 사람들에게 열심과 뜨겁게 타오르는 인상을 주려고 애쓰지 않는 사람, 자신의 내면과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는 모습의 차이를 깨뜨리고 정직하게 자기 자신이 되는 사람, 얄팍한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 행동뿐 아니라 존재감으로 주님을 향한 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 인생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 이리 치이고 저리 치느라 한 번도 그리스도의 모습을 생각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경건한 영향력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였는데 매우 공감이 가고 많은 생각을 갖게 하는 말씀이다. 그런 분 보셨어요? 여기 묘사한 형식으로 나이 든 분 보셨어요? 최근에?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런 분 보신 적 있나요? 경건한 어른? 그런데 이 경건한 영향력을 가진 인격으로 변모되기 위해서는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개인적인 결심으로 안 된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전파가 안 보이잖아요. 저는 마이크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전파가 존재하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곁에 있어요. 근데 안 보여요. 근데 24시간 365일 우리와 함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드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헬렌 켈러 여사 아시죠? 헬렌 켈러 여사. 태어난 지 19개월 때 심한 열병을 앓습니다. 그리고 그때 시력과 청력을 모두 상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지 않고 귀가 들리지 않는 중복 장애인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말이 들리지가 않는데 볼 수가 없는데 최초의 인문학 학위를 받고 사회운동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삽니다. 이제 헬렌 켈러 여사가 3일 동안만 본다면 Three Days to See 라는 제목의 글을 씁니다. 참 한번 읽어볼 만한 글인데요. 그 가운데 짧게 인용하자면 만약 내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꼭 보고 싶은 것들이 있다. 첫째 날에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오후가 되면 오랫동안 숲속을 산책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적시고 싶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를 하고 싶다. 둘째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 그날 저녁에는 영화나 연극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자 한다. 내 손의 감각으로는 도저히 알아차리지 못한 우아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싶다. 셋째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길거리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일상생활을 이해하고 싶다. 도시의 여기저기에서 행복과 불행을 동시에 눈여겨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보고 싶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3일간 눈을 떼서 볼 수가 있다면. 이 헬렌 켈러 여사가 그토록 열망했던 3일은 우리에게 늘상 반복되는 3일이에요. 우리 곁에 있습니다. 동일하게 사도바울이 말했던 그 은혜는 우리 곁에 함께 머무르고 있습니다. 십자가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이것은 팩트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다시 말해서 손을 뻗치기만 하면 이 순간에 내가 선택을 내리는데 손을 뻗기로 선택을 해서 붙잡기로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는 이 은혜에 눈을 뜨라는 거죠. 4월 2일 주일부터 저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돼서 연관성이 있는 4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제목만 나열해보면 휘장, 부활, 유언, 언약 4개의 설교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준비해서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4개의 설교 전체가 역사적 사신의 기반을 둔 진실을 다룬 거였습니다. 일어난 거였어요. 우리와 관련된. 2000년 전 인류 역사의 분명한 시점에 그리고 예루살렘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음을 당하셨고 그리고 제3일이 되던 날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나셨는데 이것이 나와 무관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나와 직접 관련이 있는 어떤 그 사건이 특정한 장소, 특정한 역사적인 순간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나와 관련된 어떤 사실이.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그 10km 아래로 과속한 경우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30불입니다. 30불. 그러면 여러분 과속 그 벌금 가장 높은 벌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630불이에요. 50km를 밟았을 때 그러니까 60km 존에 내가 110km를 달렸어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과속을 50km를 더했어요. 그래서 110km를 달렸어요. 그럼 티켓을 뗐을 때 630불을 지불하고 이제 28일간 운전 면허가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일시적으로. 자, 예를 든 겁니다. 어떤 한인 청년이 과속으로 운전하다가 벌금을 630불 물었어요. 그 소식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대화를 합니다.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아, 요즘 청년들 함부로 운전한다니까. 그게 끝이에요. 우리 아들이 630불 티켓을 끊었고 28일 동안 자기 차를 운전하지 못하니까 뭐 형이나 아빠나 누군가가 데려주거나 아니면 일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겠죠.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그냥 아 청년들 요즘 왜 저래? 그것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가족의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실제가 사건은 나와 무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나라는 영혼을 위해서 나를 얻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에 보면 저는 이것을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사도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오. 내 사건이에요. 십자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런데 왜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고 나를 위해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실패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 가운데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어떤 의미에서는 낭비할까요? 저는 마음이라는 토양이 딱딱하게 굳어 있어서 어떤 사람은 진짜 딱딱하게 굳어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낮지만 그래도 굳어 있어서 그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약속이 생명력 있게 심기지 못했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일으키는 작업을 우리는 기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딱딱한 땅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야 씨를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논밭에 무언가를 심기 위해서는 굳어있는 땅을 깨는 기경 작업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마늘 농사 지을 때 황소가 끄는 그런 전기질로 딱딱하게 굳은 땅을 일단 일으켜요. 일으킨 그 땅에 마늘을 심지 않습니다. 긴 나무망치로 흙덩이를 깨트려서 부드럽게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은 물론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기계가 다 하더라고요. 옛날 재래식 농사할 때 그랬단 말이죠. 이 쟁기로, 그 소가 끄는 쟁기로 흙을 일으키면 여전히 일어난 땅이지만 굳어있는 땅이에요. 거기다가 마늘을 심을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나무망치로 깼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작업에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동원된 적이 있는데, 어쨌든 흙덩이를 깨뜨려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마늘 종자 하나하나를 간격을 따라서 심거든요. 사람의 내면에는 분명하게 영적 갈급함이 내재되어 있어요. 잠재되어 있어요. 그러나 굳어있는 마음, 다시 말해서 내면의 갈급함이 갇힌 상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던져봐야 안에 심겨져서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땅에 씨앗을 심을 수 없듯이 굳어있는 마음 상태로는 이게 진리가 와도 감격이 없어요.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죠. 그때 누군가의 기도로, 아니면 때로는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슬픈 사건을 통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마음이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심겨지고 그 안에 그때는 갈급함이 깨어지면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진리가 감격적으로 들리기 시작하죠. 그때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혜라는 강이 내 주위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음을 알고 그래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면 누군가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 주의 말씀이 누구누구의 심령에 거룩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그의 마음을 기경해 주십시오. 기경이란 말은 딱딱하게 굳은 마음을 일으키는 작업이란 말이야. 주님께서 어떤 형태로든 그의 삶에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일을 할 것을 믿습니다. 자,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선택을 내리는 거예요. 저도 이 은혜를 참 많이 낭비했죠. 손을 뻗어서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마 수천 번, 수만 번 그런 기회를 놓쳤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그래서 되돌릴 수가 있다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주님을 찾고 은혜를 손으로 붙잡고 하는 그 기회가 많아졌지만 과거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알았지만 손을 뻗어서 사용하지 못했던 그런 흡입된 그런 기회들, 은혜를 입는 것은 매 순간의 선택이에요.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옷장에 많은 옷이 걸려 있잖아요. 자동적으로 가면 옷이 걸쳐져요? 아닙니다. 내가 그 옷을 보고 고르고 난 다음에 그것을 픽업해서 갈아입는 거예요. 은혜는 자동적으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최근에 저에게 일어난 크고 작은 정말 이건 사소한 일들인데 이 사소한 일들이 우리 삶을 구성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좀 알았으면은 그래서 사용할 텐데 제 이야기를 좀 하려니 송구스럽습니다. 3년 전에 저는 한글 문서 프로그램 한컴 오피스를 6만 3천 원에 구입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컴퓨터 한 대에 하나만 인스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뭐 CD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다운로드 해가지고 한번 인스톨하고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태블릿 PC를 교체하면서 또 다른 곳에 인스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주문번호를 입력하고 다운로드를 다시 받아야 되는데 주문번호를 입력했는데 주문번호를 찾을 수 없다는 자동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 고객센터 그 기술 지원하는 이메일을 먼저 이용해서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참 답장이 늦더군요. 5일 만에 이메일 답장이 왔는데 지시대로 했지만 지금 서류 작업할 게 지금 쌓여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지시대로 했지만 똑같이 주문번호를 찾을 수 없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기술센터에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라고 그대로 했는데 이미 이 작업하느라고 두세 시간 소요되었고 그날 계획이 차질이 생겼고 제 마음에는 막 어떻게 하나 또 메일 보내면 4, 5일 걸릴 테고 새로 구입해야 되나 다른 워드 프로그램이나 이런 계속 매달 지급하는 그 돈 그것도 막 신경 쓰이고 혼란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는 게 갑자기 또 그런 거예요. 혼자만 내가 막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죠.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문번호가 확인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문번호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중으로 설치 작업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메일로만 왜 생각을 했지? 전화를 직접 해보자라는 생각이 딱 떠오른 거예요.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런데 회사를 소개하는 제일 밑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진짜 작은 글씨로 국내 고객, 고객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1588 이렇게 되는 거기에. 설마 전화 받겠나? 근데 진짜 친절한 여직원이 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설명해주고 또 물어볼 거 없으세요? 라고 할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해주는 거예요. 20분 만에 그것을 다운받을 수가 있었고 설치할 수가 있었어요. 이것이 지난주 목요일 일어났던 일이고요. 지난주. 이번 수요일 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물품을 한국에 있는 처제 가정에 부탁해서 우체국 택배를 통해서 이제 발송을 했는데 그 물품 중 하나가 인정세관의 통관 절차를 거치던 가운데 그 기기 안에 부착된 내장 배터리 때문에 처제 가정으로 다시 전체가 반송된 거예요. 그 문제의 제품은 이제 저에게 올 중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어떤 작업에 필요한 손바닥만한 마우스처럼 생긴 어떤 무게도 얼마 안 나가는 작은 기기예요. 한 3만 원 정도 하는. 이 제부가 그 물품을 받고 그 배터리만 제거하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뜯어봤더니 이 충전 배터리가 아예 기계하고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전선이. 그래서 그것을 끊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그런 배터리를 구해가지고 다시 입고 그게 아무래도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제품만 빼고 다른 거 패키징 해가지고 그러면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죠.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 아니 지금 이번 부탁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물품이 그건데 그만 빼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좀 허탈감이 들고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님 이 물품 받게 해주세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기도를 할 때는 저는 뭐 5초, 10초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보통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데 한 10분 뒤에 처제가 전화가 왔어요. 우체국 직원에게 물었더니 비행편으로 가는 사람을 통해서는 가져갈 수 있다고요. 그 순간 한국에서 누가 출발하지? 이수연. 이게 수요일 날이었거든, 수요일 날. 이수연 자매가 주일 날 출국하지. 그래서 수연 자매에게 톡을 했고 수연 자매가 흔쾌히 무게가 얼마냐고 묻고 지금 비행기로 오고 계십니다. 그 다음날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정기적인 처방을 받아서 사용하는 패치 형식의 약이 있어요. 몸에 붙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메디컬 센터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들렀는데 재고가 다 떨어져서 한 달 뒤에 5월 말이나 6월 초에 온다라고 하면서 뉴질랜드 약국에는 지금 재고가 없습니다.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생각하면서 패치가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때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었을 때 약국에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군데 전화를 했어요.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잖아요. 왜 구글 펴놓고 파머시 near me 이렇게 하면은 왜 자기 집 근처에 있는 파머시 전화번호 쭉 나열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하나 전화 이제 돌려가지고 없다 없다 없다. 그러면서 대부분 국내에서는 구하기 힘들 거라는 말로 마무리했어요. 또 기도했죠. 주님, 패치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1번째 여기까지만 전화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11번째 약국에 전화를 걸었더니 라트가 로드 파머시, 그 핸더슨 파킨셉에서 한 5, 600m 떨어진 그 파머시에 남자 약사가 대답하기를 한 통 남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곧 갈 테니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고 반드시 킵하고 있으라고. 그러면 짧은 순간이지만. 히브리서 4장 16절은 이것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 표현을 씁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지금 나를 위한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우리 삶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라는 것은 실제 삶의 현장은 이런 식이에요. 아이들과의 문제, 감정적으로 내가 짜증나고 비생산적으로 만드는 어떤 관계들, 이런 하나하나를 히브리서 4장 16절의 그 기자는 성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은혜를 담대히 주저함 없이 나아가서 그 필요를 아뢰고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게 문제겠지만 지금 나를 주의해서 나의 주위에 이것이 흐르고 있는데,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참 많이 시간을 낭비했던 것처럼 이 기회를 취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가운데 우왕좌왕하면서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연구하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또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자기 원하는 것 얼마나 자주 와서 요구하는지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50년, 60년 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서는 Child of God,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 문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겸손이고 경건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가, 도우심을 입는가,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가?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의 실상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의 도우심을 느끼지 못해요. 교만한 사람은 어깨 막 힘주고 이 사람을 주님 보시기에는 교만하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덕을, 주님의 도움을 입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 그것이 의도적이든 아니면 비의도적이든 말이죠. 그래서 잠언 3장 34절은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했습니다. 거만한 자는 하나님의 창조 공간에 새들어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생애 가운데 많은 부작용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자기 소견을 굽히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우셨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느니. 겸손한 자는 자기의 형편을 진단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 도움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삶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주의 도움을 구하고 또 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찢어질 수 없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그 휘장은 두꺼운 거대한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차단하고 있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차단하고 있는 커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처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열렸습니다. 제한이 풀린 것이죠. 제한이 풀린 것이 대제사장이 1년 한 차례 들어가는 그 정도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24/7, 365일 우리에게 낮이고 밤이고 작은 문제고 큰 문제고 사소한 문제이고 와 이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문제까지도, 그런 엄청난 고민까지도 커버하는 은혜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입자 사소한 그런 것까지 목사님 기도해야 될까요? 그런 것까지 기도하자. 그런 것까지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아뢰어보자. 함께 오늘 설교 본문인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6장 1, 2절 같이 소리내어 읽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은혜가 우리 가운데 비같이 내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 은혜 아래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숨만 뻗으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은혜가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위해서 가용한, 사용이 가능한 은혜임을 고백하며 주 성령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사소한 일이든 심각한 일이든 모든 경우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